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80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6편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지신 성경 제일 위에 보니까 제목, 표제가 나와 있죠.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도자를 따라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춘 노래. 현악 여덟째 줄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타와 같은 줄이 있는 현악기를 보면 줄의 굵기가 다 같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힘으로 이렇게 튕겼을 때 굵은 줄을 튕기면 저음에 굵직한 소리가 나고 또 얇은 줄을 튕기면 고음에 높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현악 여덟째 줄에 맞춰서 노래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저음의 소리를 내는 비장한 느낌으로 본 시편을 노래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굴곡 있는 다이나믹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양치기로 양을 돌보면서 별 볼 일 없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는 탄탄대로의 꽃길을 걷는가 했더니 질투에 눈먼 사울에 의해서 창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과 또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밧세바의 일, 또 인구조사로 인한 징계, 또 자신의 아들인 암논이 그의 누인 다말을 범하게 되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아들끼리의 죽고 죽이는 비극과 또 그 압살롬이 일으킨 반역에 의해서 다윗 자신은 다윗성을 떠나서 도망까지 가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금을 켜면서 음악적인 조예가 깊었고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다윗은 자신의 이런 굴곡진 인생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괴롭고 고통 중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아멘.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려 심상을 띄우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어야 되겠습니까? 그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편이라고 하면 어떤 성경으로 알고 계십니까? 시편은 히브리어로 데힐림이라고 하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쓰는 단어로 할렐루야라는 말이 있죠. 그때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은 할랄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그리고 루는 너희들은 그리고 야는 야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했을 때 찬양하라.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또 시편 마지막 구절인 150편 6절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집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의 주도적인 뉘앙스가 찬양하고 있는 느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이 기본적인 것이긴 하지만 시편에서 가장 압도적인 어조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편에는 이 찬양시보다 오늘 본문처럼 고통을 호소하고 울부짖는 노래가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는 탄식시 혹은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는 한자로 하면 슬플 애자의 노래 같자 해서 슬픈 노래라는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항상 기쁘고 또 희망에 넘쳐 감사하며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슬픔과 애통에 잠겨 절망에 빠져 가슴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한 그 감정들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바로 애가, 슬픈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애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신앙이란 부정적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대인들의 편견 때문에 애가의 시편을 무시하게 되었다면서 한 신학자는 애가가 교회가 잃어버린 고귀한 영적 자산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은 슬픈데도 기쁜 척하는 위선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기뻐하도록 프로그래밍 해놓은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희, 노, 애라. 희, 기뻐하고, 노, 분노하며, 애, 슬퍼하고, 락,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실제로 마음은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희망에 넘치는 척, 또 불평하면서도 찬양하는 척하는 거짓 경건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이 일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안 좋아 보이고 또 불합리해 보이는 일이라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고 과정과정 걸음걸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안 좋아 보이고 또 내 눈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결국은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일, 바로 범사에 그분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는 내 것, 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을 포함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애가도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적이고 일시적인 위로와 또 잠깐의 위안을 주는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그분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고 또 치유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애가의 본질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애가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성경에 애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예레미야 애가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2쪽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1142쪽 1장 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하면 별명으로 흔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첫 시작인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슬프게 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계시를 받아서 선포해야 됐던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에게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예레미야는 유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곧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됐기에 선지자로서 그 마음이 정말 슬펐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멸망당한 조국을 보면서 슬픔에 차서 예레미야 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그런 비통함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옆에 있는 2장 11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눈이 상할 만큼 너무나 많이 울었고 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슬펐고 또 마음이 힘들었는지 전해지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봐도 그렇고, 또 전체 시편인 150편 중에 이 애가가 탄식시가 찬양시보다 수적으로 많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 삶에 고난과 고통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에게도 비켜가지 않고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참회의 시로도 분류되는데, 본문 1절에 보시면 시인이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그가 징계를 받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죄에 대한 징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중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또 보기에 정말 신실해 보이고 귀한 분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말 못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목도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가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 애가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척, 경건한 척 하지 말고 다윗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나와 상실로 인한 고통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척하는 거짓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치유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만약에 저희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맞고 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부모로서 다 알고 우리 아이에게 학교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 아이가 괜찮은 척, 즐거운 학교생활 하고 있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한다면 다 알고 있는 부모로서 저의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분명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애써 숨기고 괜찮은 척 한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이 누리는 친밀함과는 거리가 먼 피상적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께 그러하듯이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로 힘들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또 친구들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든 일이 있었어 라고 솔직하게 그 아픔을 우리 부모님께 공유하는 것처럼 진짜 가까운 관계 또 진짜 친밀한 관계라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마음들 겪고 있는 고통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나눌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6절에 탄식함으로 피곤하다 또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혀를 적신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한다 라는 이런 표현처럼 애가는 겉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탄식의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불만과 또 불평과 원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인혜에 대한 깊은 확신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혜는 변함없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가 우는 것은 울었을 때 그 우는 것을 보고 또 울음소리를 부모가 듣고 배가 고프든지 오줌을 쌌든지 간에 겪고 있는 그 문제를 부모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을 배우진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다윗도 그렇게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에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가를 부를 때 우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슬픔을 토로하는 것만이 상실을 극복하고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능동적으로 탄식하면 우리는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현대의 신앙인의 삶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철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퍼는 뛰어난 기독교 지성이고 또 변증가고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과 25살밖에 되지 않는 아들 에릭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릭은 독일에서 현대 건축에 대한 기원이라는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산행 중에 실족하여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난 후에 깊은 상실과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한 후 솔직하게 토로한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진정한 애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가가 어떻게 치유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릭은 가고 없다. 지금 여기에 그는 없다. 이제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를 볼 수도 없다. 그를 안을 수도 없고 그가 전하는 장래의 계획을 들을 수도 없다. 그것이 바로 나의 슬픔이다. 한 친구가 내게 말했다. 잊지 말게나 에릭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네. 나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현실은 에릭을 내 품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애통함이다. 그런 나에게 에릭을 돌려받는 일 외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만일 당신이 나를 위로하면서 죽음이란 그리 나쁜 것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내가 애통함에 빠져 있는 동안 내 곁에 앉아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저만치 서 있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내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내가 진정 듣고 싶은 말은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을 안겨주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는 말이다. 나는 당신이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게로 다가와야 한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나와 함께 앉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월터 스토프의 솔직한 고백이 공감이 되십니까? 그는 분명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탁월한 기독교 지성으로 복음과 예수 부활신앙을 소유했지만 아들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진짜 위로하고 싶다면 몇 마디 동정의 말보다 이리로 와서 내 통곡의 벤치에 함께 앉아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저는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연약함이죠. 자식과 재산 모든 것을 잃고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한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욥처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정말 차원 높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정말 귀한 모습이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연약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때리면 맞은 만큼 아파하고 또 넘어지면 또 부서지면 깨지고 다친 만큼 상처 입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아마도 우리도 불치의 병이나 죽을 만한 아무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도 벼랑간 갑자기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그리고 우리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이러한 감당 못할 슬픈 일을 겪게 되면 그 당시에는 애통함과 비통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고 나자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월터 스토퍼를 그 누구도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비정한 사람이고 또 긍휼이 모르는 사람, 긍휼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태어난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습니다. 별 4개짜리 포스타, 사성 장군이 이등병부터 다시 군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큰 고통이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태어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애가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에서였습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지만 또 100%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었기에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그것도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가장 최악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맞으셨던 것입니다. 그 죽음을 직면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로 하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이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하는 그러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또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이 고통을 하늘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토로하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아프고 슬픈 고통과 어려움에 반응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환희로 끝나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에서 환희로 또 환희에서 고통으로 다시 고통에서 환희로 돌아가는 쌍방통행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느끼는 절망감은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절망감이 우리에게 엄습해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신과 부모와 친구와 세상을 저주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아예 주저앉아서 제기불능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애가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내뱉는 불만과 불평, 원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애가는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떼어낼 수 없다는 깊은 신앙의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가장 극심한 환란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깊은 신앙의 그 깊은 신앙이 애가를 부르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견인하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힘들다는 것을 다른 누구도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도 아니라 바로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한나처럼 상한 심령을 통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경건으로 둘러싸인 위선자의 말보다 탄식자의 정직한 절망과 절규를 듣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가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깊은 절망과 어려움을 아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한 심령을 통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정직하게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슬플 때 주님께 애가를 부르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환희로 가득 찬 승리의 찬양을 또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